우리는 그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열방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보다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장면들은 그 찾기 힘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마른 뼈 환상처럼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던 것들처럼 40장에서 48장에 이르는 그 마지막 환상에서는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에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첨 40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새 땅에 대한 경계선과 분배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에스겔이 본 환상뿐만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이 본 환상뿐만 아니라 바로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좀한 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본인의 그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서슴없이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서 이 에스겔서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그 에스겔과 또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두 가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기로 소망합니다. 본문 살펴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오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났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 43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돌아오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바로 성전의 회복의 다른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이 왕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살아나게 되는 그 시작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전의 회복.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1절 중간절에 보시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고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좀 이상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물이 흘러나오더니 점점 많아지는 그 물을 천사가 측량하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게 하여 수심을 잴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1천 측, 한 5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500m 정도 이동한 후에 에스겔에게 건너가게 해서 재어보니 물이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발목까지 왔습니다. 처음 발목을 표현하는 이 높이의 물은 뭐 많은 물이 흘렀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서 재어보게 하니 그 발목이었던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습니까? 바로 무릎까지 차오르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해서 수심을 재어보니 그 발목이었던 물이 무릎까지 왔고, 무릎까지 왔던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바로 허리까지 올라올 만큼 많은 물의 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그 에스겔에게 건너가서 그 수심을 재어보게 합니다. 허리까지 차올랐던 그 물이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에스겔이 건널 수 없는 그런 많은 양의 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그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물의 이야기는 5절까지의 내용만 본다면 많은 물의 의미 외에는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밖으로 흘러 수심이 깊어 도무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양의 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보통 물을 쏟아붓게 되어지면 부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물이 있고 갈수록 그 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그 물의 양은 발목이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강, 엄청나게 많은 물로 변화되어졌다. 이 또한 엄청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뭔가 거기에 대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에스겔로 하여금 물이 불어 많아진 그 강가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말씀하시며 앞으로 이어지는 그 물의 변화량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는 그 질문과 함께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지금 에스겔은 그 흘렀던 그 강 주변, 그 강을 떠나서 그 주변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많아진 물을 네가 보았느냐라는 뜻보다는 그 물이 흘러간 그 주변, 바로 유다 강야 그 사막과 그 사해 바다 근처에 황폐해져 있는 그 땅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물이 흘러간 곳과 또 많은 물의 변화로 말미암아 앞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그것, 그러니까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재차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이 그만큼 죽어있고 더 이상 뭔가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해져 있는 그 땅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 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될 그 변화를 그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기 전과 후가 어떤지 명확하게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이것을 이 천사는 이 에스겔에게 명확하게 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아나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살아나게 되고 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알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도 이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단순히 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을 때에 그 물이 지나간 자리가 살아났더라 라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읽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주변을 돌아보고 이 에스겔이 그 흘러온 그 강가 주변에 황폐져 있는 그 땅을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강가 주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 그 에스겔의 또다시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돌아오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전에 보지 못한 그 나무가 강 좌우편에 있음을 놀라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이미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곳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곳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에스겔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어있는 땅, 살아가기 불가능한 땅, 사람이 살기에는 도무지 황폐해져서 살아가기 힘든 그 땅을 에스겔은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에스겔의 눈에 띈 게 뭐냐면 바로 그 강가 주변으로 해서 심이 많은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자라난 건지 뭐 심겨진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좀 전까지 없었던 그곳에 심이 많은 나무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무지 자라날 수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금세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자라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없었던 그 나무가 심이 많아졌다, 이 말은 앞으로 그 주변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이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변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은 8절에서 보시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고 그 흘러온 물로 그 사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그 바다 자체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높은 염도로 인해서 도무지 그 주변으로는 어떠한 생물이 살아가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높은 염도로 인해서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황폐해져 있는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주변에 심이 많은 나무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바다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바다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온 그 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지금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새로운 새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은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완전한 영원한 새로운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땅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이 장면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라는 표현입니다. 이 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파생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며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브가 서게 되고 종류를 따라 고기가 많아지고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고 축복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산다라는 표현 안에는 단순히 바다만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간 그 주변만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온 그 물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물이 흘러온 그곳과 또 물이 결국 많은 물이 되어서 강이 되어져서 흘러간 그 사해 바다만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살아난다, 생물과 땅과 사람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새 땅으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전의 것들을 뛰어넘는 완전히 회복되어진 완전한 새로운 땅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회복된 그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살리게 되는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전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성전의 회복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는 의지라는 겁니다. 성전 회복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땅은 어떠한 땅이겠습니까? 불안정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은 새로울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밖에 없고 완전한 새로운 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의 회복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회복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든 그 땅, 단순히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살아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무리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입고 회복된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잠시 잊혀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사건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고 잠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회복과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된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높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새로운 땅이 죽었던 그 땅이 새로운 땅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잊혀진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드렸던 두 가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그 에스겔의 마음, 그 두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의 그 끈질긴 열정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끈질긴 그 열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새 성전을 통해서 새 백성을 통해서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 그 죄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열정,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느끼고 있는 그 에스겔의 마음은 어떨까요? 에스겔은 수많은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심판하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장 가까이서 에스겔이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이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핵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바로 옆에서 듣고 보고 있는 그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포로 중 아닙니까? 고통 중에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에스겔은 엄청난 흥분의 그 도가니에 빠져서 아마도 하나님 바로 곁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더 그 마음을 가깝게 다가가서 그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13절에서 20절의 내용은 그 회복된 땅을 열두 지파에게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될 그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자녀를 낳은 타국인들,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이스라엘과 동일한 기업을 나누어 주어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이 어떤 땅이라 했습니까? 단순히 바벨론 포로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땅을 의미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땅,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새로운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롭게 회복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함께 거류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이방인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그 새 땅의 모습과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조차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곳에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한 사람, 한 집단, 한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행복의 초대를 우린 4주 동안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좀 더 화려하게 진행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참 많은 새 가족들이 내일교회인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만나고 또 에너지를 쏟았던 그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 기도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시간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눈치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잠시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제가 그 행복의 초대 때마다 새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 그 가게에 손님이 오기도 했었고 또 1년에 단 한 번 매번 오는 1년에 단 한 번 매번 오는 또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가족, 친척, 친지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나오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나오면 내가 뭔가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계약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그 마음의 쓰라림과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만나야 했고 그 한 사람을 이곳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기도 했었고 많은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전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만 드리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열려져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내 남편이었든 내 와이프였든 아니면 그것이 내 친척이었든 아니면 내가 오늘 처음 보는 그런 관계였든 우린 그래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될 것과 또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만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회복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우리가 다음 장 48장에도 보시겠지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경계선에서 새로운 땅을 분배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서 먼저 땅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땅에 살고 있는 타국민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뒤집어서 오늘 47장에서 먼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거류, 이스라엘의 그 진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서 살아가게 한다는 그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47장에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은 성전 밖으로 흘렀고 그 물은 도무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 바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모든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회복되어진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서 흘러온 그 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어 살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며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 성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새 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민족을 회복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두 가지의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열정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 그 사랑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곁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에스겔의 마음을 혹시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단순히 환상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렇게 되어질 새 희망과 새 소망과 놀라운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 그 에스겔에게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회복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을 감동으로 변화시켰겠습니까?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본 그대로 전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 새 소식을 전해하는 사람들이란 얼마나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두근거리는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에스겔의 그 마음을 좀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우리는 좀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 의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그 마음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역사의 근원,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부분적이지만 그 이방인들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문을 나서고 또 집에 돌아가시고 또 한 주를 지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계속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열정과 그 끈질긴 사랑과 그 끈질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서 보았던 그 에스겔의 마음, 그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마음, 그 의도, 그 의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보고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나의 열정이 되고 그 하나님 의지가 오늘 나의 의지가 되어져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흘러온 모든 것을 살게 했던 것처럼, 그 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갔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게 했던 것처럼,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을 새롭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으시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의지로 모든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마침내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는 세대가 되는 그것을 꿈꾸며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